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을 당해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 고난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많이 갈등을 겪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을 하실 때에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서 고난부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고난은 상당히 뒷부분에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고난은 말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주님이 당하실 게 아닙니다. 주님은 메시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고난이십니까? 하는 뜻으로 주님이여 그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받았죠. 사탄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다음 순간에 바로 악령이 틈을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언제든지 악령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마셔야 돼요. 악령이 언제 틈탈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악령이 틈을 타서 고난에 대해서 딱 만류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악령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만류하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만류했고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할 때도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해도 못했고 또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도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고난을 분명히 깨달은 베드로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베드로 전서에서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실 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고난의 백화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권목사님 무슨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고난의 백화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제가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로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고난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실 자체로서 큰 위로를 받는 분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그것들을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고난을 종류별로 좀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늘 제 곁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아주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권 선생, 그 고난이라는 건 복된 거야. 그 고진감내라는 말도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시면 그때 그 박윤선 목사님이시라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주석을 다 완성하신 분인데 고난에 대한 설교를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다 하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과 신학생 시절에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가 제 귓전에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고 제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왜 안 들어오는가 하니까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미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셔서 통과한 상태에서 이게 회고하시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젊은 사람으로서 한창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창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다 지나가셨으니까 그럼 배부른 소리 하시는 거지. 사실 그 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식의 반발이 제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도 고난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제가 젊을 때 그랬던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에 마음속에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이소. 목사님 이미 다 통과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 그런 설교 나오겠습니까? 하는 식의 반발이 혹시 일어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분을 이해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고난을 제대로 잘 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의 문제는 인간에게서 최고의 물음표예요. 최고의 아주 까다로운 물음표입니다. 이게 사람들 속에 딱 걸려있거든요.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고난을 당하면 이게 하나씩 생깁니다. 이게 하나씩 생기는데 이게요 딱 여기 걸려요. 여기 명치에 딱 걸려가지고 밥도 안 넘어가게 만들어요. 넘어가도 소화도 안 되게 만들어요. 딱 걸려있어요. 잘 믿는 사람도 걸려있어요. 특별히 잘 믿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식의 그런 질문이 이 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특별한 죄를 안 지었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는 그런 질문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어요. 욥과 같은 경우에 아무런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죄는 안 지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욥에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대화하고 싶다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바로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세요. 입을 딱 다물어버리세요. 고난의 이유.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왜 당하는지 이유만 좀 알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제가 고난을 많이 당할 때에 하나님 제발 제가 고난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는 안 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 뭐 제가 드릴까 봐 또 답답해하지도 마시고 그런 기도 올라오면 걱정스러워 하나님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거 응답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 제발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난을 당할게요. 하나님 답답한데 말이죠. 저 위에 영감처럼 나타나셔서 성수야 네가 고난당하는 건 말이야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고난이라도 당할 테니까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서 고난을 왜 당하는지 말씀 안 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허용하셔서 저를 단련하시는 핵심이었더라고요. 답답한 가운데 막 견딜 수 없는 그 답답한 가운데도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가운데 그것을 꾹 참고 나가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한 가운데 꾹 참고 나가는 과정에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나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여튼 욥의 고백처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일하시고 왼쪽에서 일하시고 하여튼 일하시고는 계시는데 손에 잡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분명하고 또 무언가 작업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의 가는 길, 나의 이 고통의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용하셨을 때는 이 고통이 지나가고 난 후에 나를 마치 불무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집어내셔서 불순물을 다 지가지고 꺼집어내셔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작업을 나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은 믿은 거예요. 그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 아신다. 그분만.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셔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으로 믿는데 이 고난이 통과하고 나면 저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금같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했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실 때요. 이유를 모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고난도 보시면요. 이 고난도 악을 행하고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의 고난 자체가 인간의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죄악의 결과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특별히 그 일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을 당할 만큼 특별한 죄를 안 지으셨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같이 사시면 또 예수 믿지 않는 그 직장의 동료들과 같이 사시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하실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안 했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무불 속에 메탈을 집어넣어가지고 금속을 집어넣어서 그 속에 불순물을 빼고 아주 순전하게 나오게 아주 순수한 것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고난을 특별히 당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의 불물 속에 집어넣으셨다가 빼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평범하게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실 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의미 있는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고 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산전수전을 통과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백전노장이 돼요. 백전노장. 그래서 웬만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맡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한 일을 하면서 특별히 자기가 고난당할 만한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 물론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잘못을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빨리 처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그 FM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잘못을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고난 자체는 무조건 싫은 거다. 아이고 하나님 왜 고난 주십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기도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귀로 들리지도 않았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막 누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막 눌러대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제가 아무리 손을 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거 뭐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고 말이야. 하나님 제발 이 손 좀 치워주세요. 이 손. 하나님이요. 저는요 노태우 대통령에게 영향받은 건 아니지만은 보통 사람 되고 싶으니까 난 뭐 특별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좀 고통만 없애주세요. 고통. 난 뭐 하나님 날 뭐 뭐를 만드시려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훌륭한 목사 되고 싶지도 않고 뭐 훌륭한 건 전부 싫으니까 하여튼 보통으로 살게 해주시되 고통만 안 당하고 살고 해주십시오. 제발 좀 치워주세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치워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안 치워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견디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아이고 이거 아무리 해도 치워주시진 않고 제가 그때 하나님 그래요 그럼 제가 항복할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을 만드십시오. 주님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저에게 고난을 허용하세요. 그러나 제가 요청하는 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조용한 중에 기다리겠습니다. 진흙입니다. 저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저를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제가 같이 살고 있음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찬송이 기도였습니다. 1절과 4절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주님과 함께 통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간증을 하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형상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누가 저를 보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십시오. 만약 그것만 해 주신다면 제가 조용하게 고통을 겪겠습니다. 제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가슴에 닿는 설교가 만약에 간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으신다면 그것은 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고난 속에서 빚으신 주님께서 마음 아프게 고난을 당했던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먼산에 불을 쳐다보듯이 강 건너편에 불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게 하셨어요. 가슴 아프게 하셨어요. 가슴. 여러분 고난을 당하실 때 말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생각만 고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는 이 모든 고난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생각. 왜 이놈의 고난이 말이야 하필이면 나한테 와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고난 당하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그 생각 때문에 더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고난을 당할 만큼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 고난을 당하시면 그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고치면 돼요. 생각만. 제가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느끼는데 말이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뭔가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요. 아 맞아. 맞아 하고 이렇게 말씀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래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이렇게 화만 돼버리면 마음속에 말씀이 쏙 들어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합쳐지기만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 그래? 참 고난도 잘못한 것이 없이 특별히 잘못한 것 없이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 복이라고 하시네. 복이야 복.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것이 딱 동의가 되셔서 그래! 라고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아버리시면 그 여러분의 삶을 움직인다고요. 고난 중에 고난 자체는 복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 고난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실 거예요. 고난 당하시는 분이 이거 믿기에 참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제가 저 권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제가 이제부터는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13절 봐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어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이 자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바로 살고 있는데 고난을 당할 경우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절대로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초점,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 있어요. 따라해보십시오. 고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고난은 복된 것이다. 선을 행하면서 열심으로 살아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열심 당원들처럼, 베드로 당시에 열심 당원들, 열심 당원들이 말이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단도 타고 차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군중 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가서 쿡 찔러서 쓰러뜨리고는 군중 속에 또 숨어가지고 자기가 많이 마치 안 찌른 것처럼 도망을 치고, 그리고 장례식 할 때는, 그런 사람 장례식 할 때는 맨 앞에 와서 막 눈물 통, 대성통곡을 해가지고 자기가 찔러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가장을 해서 드러내고, 이런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도차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열심 당원들이. 근데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럴 때 여기 열심 당원들을 떠올릴 만한 표현을 썼어요. 젤로테스라고 하는 표현. 열심 당원. 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칼 차고 다니면서 열심을 내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저런 열심 말고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열심을 부르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선을 행할 때 아주 열심을 내자. 여러분 어차피 잠깐 동안의 인생을 사시는데, 어차피 하시는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좋은 일을 하실 때, 교회 일을 하실 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힘을 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시라고. 특별히 선한 일을 하실 때 열심을 내시라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심을 내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볼 때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으로, 마치 열심 당원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신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가 헤아려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해칠 사람이 없어요. 이게 궁극적인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비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는 해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시다가 만약에 핍박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핍박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죽으면 바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어떤 고통당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괴롭히지만은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한다 할 때에 우리를 절대로 해칠, 궁극적으로 해칠 존재가 없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바른 위치에 딱 서서 바른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해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고난은 당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해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은 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 있냐 하면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시면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 가짜면 고난 안 당해요. 타협해보는 고난 안 당해요. 그러나 자기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도장 찍힘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해요. 너무너무. 그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큰 복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재산, 천국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도장 찍혀지는 순간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받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연단이 됩니다. 연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단을 받지 아니하신 신앙을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막 흔들려 버려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자꾸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내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이번에도 응답하실까? 이렇게 물음표가 딱 들어가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속에서 막 불평이 막 나오죠. 불평이 막 나오죠. 불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는 식으로 막 불평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문 나오고. 요거 두 가지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고난을 조금 당하시면서 연단 받으시고 나면요.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몰라. 이 고난이 왜 내한테 왔는지 나는 정확하게 몰라. 내가 특별히 이 고난을 당할 만큼 악을 행한 적은 없어. 근데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 나는 정확하게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주실 줄 믿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재미를 보신 분은요,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요 다음 요 고비가 넘어가면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뭔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그래서 그걸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된 축복이라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시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 속에 질문이 일어나고 원망이 올라오지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내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쉽지 않지만 꾸준히 참고 나가요. 하나님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뭔가 작업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유는 모르지만 믿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으면서 참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이에요. 복.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연단이 되셔야 여러분의 그릇이 하나님이 쓰실 뭐 하나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파이프와 같다면 여러분이 이 파이프가 막히면 안 되고요. 파이프가 좁아도 안 돼요.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 6년 전에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 성도들의 살림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주 많이 무거웠어요. 그때 제가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이런 방향으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텐데 저와 함께 성장하십시다. 저와 함께 같이 복을 받읍시다. 교회가 커가면서 여러분도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많이 받으셔야 되겠더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로 많이 받으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살다가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많이 받으신 분들을 많이 보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참 답답했어요.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교회가 커면서 여러분도 함께 그런 면에서 더 많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때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그림이 그겁니다.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여러분 대구에 계시지만 지구촌 의식을 가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의 틀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닮은 자로서 이 대구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지구촌 의식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좀 살아갑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살리고 천국 보험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실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집을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끊임없이. 그 말씀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이프가 좀 넓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대구에 와보니까 그게 좁더라고요. 좀 큰 이 파이프가 되면 좋겠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기업인인데 30대 재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서울에는 많은데 왜 여기는 없느냐 이거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틀이 커지면,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재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11조 떼먹고 생명사역 안 하고 하는 재벌은 화를 받았어요. 저는 그런 재벌 원치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철저하게 11조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제게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할 테니까 하고 자신을 숨기면서 철저하게 봉사하는 그런 분이 좀 나오면 좋겠다.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나오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죠. 틀이 좀 커져서, 통이 좀 커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기도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도 아, 그 규모가 아주 커가지고 비록 대구에 살지만 지구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앞장서서 할 만한 그런 힘 있는 영육간에 실력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틀이 좀 커지고 확 뚫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고난당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여러분이 잘 견디시면서 산전수전을 넘어가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의 파이프가 넓어지고요, 크게 뚫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을 맡겨도 끄떡하지 않고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감당. 그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이 파이프가 크게 확장되고, 그리고 이게 확 뚫려져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올라가고 그쪽으로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이런 의미에서 연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물 되는 것, 이게 복이라고. 복. 6년이 지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 파이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뚫렸습니다. 일할 만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복이에요. 선한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실 때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런 적극적인 의미에서 한번 받아들여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파이프를 넓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파이프에 막혔던 것을 뚫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쏟아부어줘보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게요. 저는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 제 분야는 사업의 분야예요. 제 분야는 의료의 분야예요. 제 분야는 교수의 분야예요. 제 분야는 예술의 분야예요. 제 분야는 이 기술의 분야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시면요, 하나님 주신 거 아주 마음껏 하나님 섬길게요 하는 그런 큰 틀, 그런 큰 틀이 고난 중에 형성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대구에 계시지만 지구촌의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시면 틀이 커져요. 고난 중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신이 커져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보통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기 참 쉽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번 가보세요. 다윗과 같은 고백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심지어는 자신과 사망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사자의 입, 곰의 입 같은 데서 건져내셔서, 그런 환난 중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세우셔서 선한 정치를 베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당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실 때 여러분 생각만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생각을 고치세요. 복이라는 생각을 받고,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장 14절 밑에 보세요.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로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통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두려움이 그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소동치 말래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흔들려 버리거든 사람이에요. 두려우면 소동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려우면 큰일 났다 그러고 소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만 안 사로잡히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안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간섭하시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에 가는 길을 전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위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이번에 제가 목회 위기 관리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썼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고비를 만난다. 저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했어요. 고비를 만났는데 중요한 사실은 고비를 만날 때에 평소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만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비를 만날 때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는 정말 큰일 났다 싶은 순간이 오겠지만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 서서 그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은혜롭게 넘겨주신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일이 해결되었을 때는 제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제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매번 넘어왔습니다. 매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비를 만난다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실 때에 넘어가고 나서는 큰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할 줄 알아요. 고난을 당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고.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책임지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구원,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영혼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그대로 정말로 삼으시면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져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을 거룩하게 해드려요.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막 두려워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방방 뛰고 말이지만 발다 뛰고 말이지만 끝났다 그러고 말이지만 이래버리면요.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운데도요. 힘들지만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할 때만 주여가 아니고 어려울 때도 주여 주님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고난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붙잡으셔야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사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을 흔들리지 않고 해나갈 수 있다고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랬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실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신지 아니신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인님을 확인하세요. 주인님을 확인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난당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예수 믿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대답할 준비를 하시라고. 나 이래서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예비하래요. 항상.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펄싱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장군은 장병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어요. 나는 47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는 용서되었고 현재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장병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 이런 구원자를 추천합니다. 대단한 장군이요. 분명하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47년 동안 믿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도움 없이 못 삽니다. 제가 그런 구원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이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했어요. 분명하게 증언했어요. 맥아더 장군이요, 인천 상륙 작전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한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저의 결단에 따라서 끝장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할 때요, 이미 벌써 북한 군인들이 다 준비를 하고 들어오면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 인천 상륙할 때 그 저 들어가는 자리가 막 뻘이기 때문에요, 들어가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전쟁터에서 보여준 거예요. 전쟁터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항상 우리가 이런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왜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하면 이래서 믿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딱 준비하고 계세요. 뭐 여러분이 뭐 전도폭발 훈련을 안 받으셨다 할지라도 하실 말씀이 많잖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참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예수 믿어보세요.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기도에 응답받아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얼마든지 하실 말씀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그것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실 때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 이거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고요, 온유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실 때 상대방이 예수 안 믿으면 막 그 자리에서 저주 선언하지 마세요. 안 믿어? 안 믿은 말이야. 이래가지고 속에 막 욕을 막 퍼붓버리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전하실 때 온유한 마음을 하시라고 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하시라고. 여러분이 막 압박을 가해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을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셔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분명히 다 전에 전도폭발 다 했는데 안 받아들인다면, 안 받아들이면 막 저 위에서 오 주여, 이 시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제 눈앞에서 저 사람을 살아주십시오. 자, 이런 태도를 갖지 마시라고요. 온유하게 하세요. 온유하게. 한 번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번에도 또 그 사람을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말을 듣고 싶을 정도로 온유한 마음을 하십시오. 술지정병이 남편이요, 자기 술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퍼마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자네들을 자정에, 밤 12시에 우리 집에 데리고 가는데, 우리 집에 데리고 가면 예수쟁이 마누라가 있어. 근데 그 예수쟁이 마누라는 아주 특별한 마누라인데 밤 12시에 내가 술 먹고 들어가도 불평 없이 일어나서 저녁상을 차려주는데 오늘도 내가 자네들 데리고 가면 그 마누라가 틀림없이 저녁상을 차려줄 걸세. 같이 가자. 그래서 술을 질컷 마시고는요, 밤 12시 돼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아니나 다를까 불평 한마디 없이 일어나가지고 밥을 다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데려갔던 그 남편이, 봐라 말이야, 우리 아내 이런 사람이야. 밤 12시 와도 이렇게 전상을 차려주잖아, 기쁜 마음으로.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술이 덜 취한 사람이 그 부인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는데요, 아줌마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과 제가 결혼했을 때는 저와 제 남편이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보장받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영생을 보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 남편이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영원히 참혹할 일을 당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해서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살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립니다. 그 말을 할 때 남편의 가슴이 푹 찔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섰어요. 그 후에 예수님을 잘 믿게 됐어요. 불신 남편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가 잘하는 겁니다. 아내가. 예수 믿는 아내가 잘하는 거예요. 남편 사랑 학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남편 사랑 학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그 등록하셔서 남편 사랑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는데, 남편 사랑 학교 공부하시고 나면요, 안 믿는 남편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근데 믿는 남편을 두고 계신 분들도 남편 사랑 학교에 꼭 등록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그 남편과의 남아있는 생애를 정말로 복되게 살고 싶은 분들은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면은, 아, 저 사람은 남편과의 관계가 대단히 나빠서 저기 왔구나, 이렇게 도장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들어가셔서 남편사랑학교에서 꼭 교육을 받으시길 바라는데요, 포항의 어떤 교회에서 남편사랑학교를 개설해가지고 굉장한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것을 개설할 테니까 꼭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남편들한테 잘 해주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란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자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옆편 사랑학교, 아내 사랑학교도 만드시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그러실 텐데요, 예, 아내 사랑학교도 있으면 만들게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온유하게 하시면 온유하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는데요, 양심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양심은 여기처럼, 여기 살기처럼 아주 꼬집으면 금방 아플 정도로 아주 예민한 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양심은 이 손바닥 같아가지고요, 꼬집어도 별로 아프진 않아요. 아프긴 아픈데, 아주 세게 꼬집으면 아프긴 아픈데, 아프네요. 별로 아프진 않아요. 어떤 사람의 양심은 발바닥 같은 양심이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양심은 곰 발바닥 같은 양심이라서 막 천하 없는 사람 칼로 가지고 찢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 발바닥 같은 양심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발바닥 같은 양심 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이 손바닥 같은 양심 가지고도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착한 양심이 돼요. 여러분이 완벽한 양심은 없지만은 착해야 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그런 삶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분은 역시 예수 믿으니까 저렇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 하는 이런 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사시면 안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실 수가 있다고. 이런 과정에서 보실 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면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과 불신 친척들과 이웃들을 건져내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치 컨트롤타워에서 비행기 컨트롤하는 것처럼, 관제타워에서 비행기 오고 가는 것을 다 통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제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전부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건져내는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그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잘 견뎌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